지난주에 제가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우리 비관 옆에 주차장 들어가는 쪽에 보면 택시가 줄을 서 있죠. 예, 그 자리에서 제가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작은 3.1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부목사인 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3.1교회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교회는 없다. 쉴만한 공간을 내어주는 곳이 대한민국의 3.1교회가 유일하다.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 마실 수 있죠. 의자에 앉아서 편히 쉴 수 있죠. 누구 하나 눈치 주지 않죠. 이런 자랑들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에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 한 가지를 알려주겠다라는 눈빛으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3.1교회가 아쉬운 것은 여기가 듣고 보니 통일교랍니다. 그래서 저도 비밀을 알려주듯이 속삭이며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통일교입니다. 복음의 평화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교회입니다. 네, 여기 통일교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장로교 합동 측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아저씨와 짧은 시간 동안에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이야기, 청소년, 청년 이야기까지 쫙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아, 이 어르신과 저와 관점이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구나. 어쩌면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논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래 씨가 쓴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정래 씨는 고등학교 2학년인 손자와 1년 동안 대화를 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10대 손자의 관점을 기술하는 반면에 이 할아버지의 관점까지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놓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손자는 이런 관점입니다. 게임이라는 매체를 대하는 어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반면에 할아버지는 국민과 온도차가 있는 법 제정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의 의미가 무엇인가? 10대 손자의 관점은 무조건 평등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할아버지의 관점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남녀평등이란 이른바 인간의 재발견이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세대마다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대뿐 아니라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그리고 정치 신념에 따라서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양성이 인정되기보다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혐오라는 단어가 한동안 저희 사회의 유행이었습니다. 아마 이 혐오라는 단어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은 것 또한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형사정책연구원이 있는데요. 2017년에 혐오 표현의 실태와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 총서를 2017년에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했는데 혐오 표현이 약 8만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여성에 대한 혐오, 두 번째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세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 네 번째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순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여러 가지 나름의 이유를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무엇이냐면은 기나긴 경제 불황 그리고 취업난을 통해서 좌절과 불안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분노가 생겨나고 이 분노가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표출된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문화와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안에서는 이런 약자들에게 분노가 표출되고 혐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문화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벽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1세기에도 그 사회에도 온전한 샬롬은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 병이 있었는데 심각하게 지독한 병이 무엇이었냐면은 분류하는 병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다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 사회는 분파주의 사회였는데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수석제사장, 일반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분파가 있었습니다. 율법 준수파, 비준수파, 차디크, 에센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로파, 암하레츠, 개종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 이런 분류가 있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분류했고요. 어른과 아이를 분류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분류했습니다. 성전과 약속의 땅을 또 분류했습니다. 성전에도 이방인을 위한 곳,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 여자를 위한 곳,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곳, 제사장을 위한 곳,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사람의 의지대로 모든 것들을 서열화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등한 사람, 그리고 우월한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서열화하기 시작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우할 수 없는 벽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며 괄시합니다. 그리고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사회 문화와 구조 안에서 자괴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까 505장 찬송했다시피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컨텍스트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고 불안이 있고 좌절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없는 벽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부재하고요.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들었다시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직책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회복과 화해를 위해서 어떤 신앙 실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들렀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디모데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니게는 유대 여인이었는데 새번역 버전에 의하면 신앙이 돈독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브루스라는 성경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2, 3년 전에 방문했을 때에 회심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마가를 대신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자신의 그 선교사역에 동참시키려고 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디모데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탁월한 명성을 얻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디모데는 유대인 부모님 그리고 헬라인 부모님으로부터 두 문화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네,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자기 손으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던 바울이 왜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자기 손으로 직접 왜 할례를 행하도록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네 가지를 한번 볼 텐데 바울이 할례를 반대했던 내용 네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바울이 목회하던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시끄러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때 바울이 반응을 했습니다. 15장 2절을 보니까 한번 15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다 라고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들이 말했을 때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지 않다라는 것은 길이로 따졌을 때는 길다, 양으로 따졌을 때는 많다, 다툼이라는 것은 폭동, 반란입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그저 젠틀하게 변론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논쟁하고 언쟁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의 문제를 들고 왔을 때에 바울은 한두 차례 지나가면서 그저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바울과 몇 사람이 모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받아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건 위법이다라는 결정을 받아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디도의 경우입니다. 디도를 볼 때에도 바울은 할례를 반대했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라고 바울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본문에서 디모데를 자기 손으로 직접 할례를 주었을까? 우리가 3절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을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유대인을 인하여. NEB라는 New English Bible 버전이라는 이 번역책을 보면 유대인들을 고려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을 생각하고 헤아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할례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관점에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이유는 단지 복음을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행할 때에 난 지 8일 만에 받았던 그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18살, 18살 정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8살 아이가, 젊은이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할례를 받았을까?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사를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앞으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헤아렸기 때문에 할례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까지 양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9장 후반부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는 삶, 그것은 자기 주장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급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서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위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천명합니다. 그들 속에서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9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삶의 원칙은 그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에게 있어서 최우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하고 왜 디모데가 생사를 뜯어내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지불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고통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찢어진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화해와 화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가 찢겨지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지은 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대못에 못 박힌 손,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도 사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발로 걸어 다니면서 지은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고통을 지불하셨습니다. 아픔을 지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이 높여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의 지불, 낮추심, 권리를 포기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을 위해서는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어야 할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추시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고 고통을 지불해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선교는 영어로 미션입니다.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어근인 보냄받는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대한민국의 사회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 기아에 허덕이는 생명들을 구하는 지위에 보냄받았습니다. 모세, 억압과 착취에 허덕거리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도록, 구출해내도록 보냄받았습니다. 엘리야, 국제정치의 향배에 영향을 끼치도록 보냄받았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냄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의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냄받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선포하고 나타내도록 보냄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보냄받았죠. 그리고 이후에는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 보냄받았습니다. 디도는 어떻습니까? 디도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도록 보냄받았습니다.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아볼로 교회를 양육하는 전문 성경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그 익명의 형제 자매들이 진리를 증거하도록 순회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적 제자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선교적 제자도의 본질은 나를 낮추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선교적 제자도의 본질을 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나의 자유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선교적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 권리를 조금 포기하고 양보해야 사랑이라는 결실이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 줄 모릅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해야 사랑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사는 줄 모릅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을 희생해야 아이가 성숙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포기해야만 이 공동체 안에 주신 주님의 그 복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받는 자 사이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목사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리더가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지 않으면 복음은 승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화분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중국 동화책인데 데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어느 날 꽃을 좋아하는 그 왕이 자신의 후계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불러모읍니다. 불러모은 다음에 씨앗을 하나씩 나누어줍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에 예쁘게 갖고 오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1년 동안에 아주 잘 갖고 온 어린아이들에게는 다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왕의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에 핑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핑이라는 주인공은 이 씨를 잘 가꾸고 물도 주고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년을 그렇게 가꾸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고 물의 양을 조절했는데도 1년 동안 이 씨가 땅 위로, 흙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실망한 채 왕에게 그 씨앗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맺혀져 있고 굉장히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이 왕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씨앗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국에 이 핑이라는 이 어린아이, 정직함, 용기를 가진 이 핑이라는 어린아이에게 왕이라는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각자의 땅을 선택하고 돌을 제거하기도 하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씨를 심었는데 이 날씨에 따라서 어찌나 예민하던지 날씨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적절한 햇빛을 쬐게 하고 물의 양을 조절을 했는데 들짐승이 망쳐놓습니다. 당도 높은 열매를 맺게 했더니 새들이 와서 다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추라할 수 없는 생산품이 생산 이 가치가 없는 열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끔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한 번에 다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고 가꾸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씨를 심기도 합니다.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화려한 꽃을 피우게 하기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마음 그대로 왕 되신 주님께 용기 있게 가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소신, 신념, 철학, 내 주장을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고집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 신념들, 철학, 관점, 복음에 다 양보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우선이 아니라 복음의 승리가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제자로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선교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는 것, 선교적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꽃길을 걷는 달콤한 길이 아니라 불편한 길입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낮춰야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늘 한 발짝 물러서서 양보해야 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높아지고 복음의 승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낮춤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여러분의 자유를,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낳는 생명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주장이 우선이 아니라 복음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불편한 삶이고 불편한 선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제자의 그 직책을 주셨으니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화해와 용서를 우리가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승리하도록 기꺼이 우리가 내어주고 양보하는 일상 속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